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마이클 갤러거 미 하원 미중 전략 경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하원의원 4명과 함께 이날 타이완을 방문한 갤러거 위원장은 타이베이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지지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갤러거 위원장은 이날 차잉원 타이완 총통과의 회동에서 미국 의원단의 이번 방문은 타이완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날 자유는 권위주의의 침략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다면서 다음 세대의 자유라는 선물을 물려주려면 그 어느 때보다 경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미 행정부와 의회가 타이완의 국방력 강화를 계속 지원해준 것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올해 양국 간 더 많은 교류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은 타이완 문제의 복잡성과 민감성을 인식하고 관련 문제를 신중하고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 기반 사이버 범죄 조직 록피트의 활동과 관련된 인물 정보 등을 제공할 경우 최대 1,5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21일 보도자료에서 록피트의 변종 사이버 공격에 참여한 개인에 대해 체포나 유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보와 록피트 핵심 지도부의 식별과 위치로 이어질 수 있는 정보에 대해 1,5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록피트 행위자들은 2020년 1월부터 미국과 전 세계에서 2천 건이 넘는 공격을 실행해 막대한 비용의 운영상 방해 및 파괴 또는 민감한 정보의 유출을 초래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록피트의 랜섬웨어 공격을 복구하는 데 약 1억 4,400만 달러가 지불됐다고 밝혔습니다. 랜섬웨어란 컴퓨터를 감염시켜서 사용자의 접근을 제한하고 접근을 다시 허용하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의 한 종류입니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20일 보도자료에서 록피트 관련 러시아 국적자 2명을 기소했다며 영국 사법당국 등과 함께 록피트 그룹 방지를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미 연방수사국 FBI가 미국 내 관련 시설을 압수수색하고 재무부는 관련 추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당국은 22일 남중국해에서 자국어선이 중국 해역을 침범했다는 중국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필리핀 해경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중국 측의 주장은 부정확하다며 필리핀 농업부 산하 수산수생자원국 소속 선박인 다투 산다이호는 스카보로 암초 해역에서 수차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박은 현재 필리핀 어부들의 안전을 적극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 해경은 이날 오전 다투 산다이호가 스카보로 암초 인근 자국 해역에 불법 진입해 몰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필리핀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위치한 스카보로 암초는 지난 16일에도 중국 해경이 인근에서 필리핀 선박을 퇴거 조치하는 등 영유권 분쟁에 따른 갈등을 빚고 있는 곳입니다. 상설 중재재판소는 지난 2016년 남중국해 내 90% 지역에 대한 중국 정부의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국제사법재판소 ICJ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의 합법성 여부를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 본부에서 22일 열린 청문회에서 리처드 비색 미 국무부 법률고문 대행은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서 철수하는 어떤 움직임도 이스라엘의 매우 현실적인 안보 요구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색 대행은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기습 공격은 이스라엘의 이 같은 안보 요구를 상기하도록 했다며 유감스럽게도 청문회에 참여한 많은 나라가 이 같은 필요성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블라디미르 타라브린 네덜란드 주재 러시아 대사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끈질긴 거부라고 말했습니다. 타라브린 대사는 또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수립은 유엔 총회와 안보리,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해 인정된 것이라면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 대한 점령을 끝내고 두 국가 해법 달성을 위한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화성에 인류를 보내기 위한 준비 단계로 화성 같은 조건에서 1년 동안 생활하고 임무를 수행할 자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화성에 인류가 살 수 있는지 화성에 우주인을 보내기 전에 지상에서 그러니까 지구에서 화성에서 할 수 있는 일, 일어날 수 있는 일, 예상 가능한 우주인의 건강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의 중간 단계이고요. 텍사스 휴스턴의 존슨 우주센터에 3D 프린터로 화성을 구현한 158제곱미터, 48평 정도 크기의 특수시설을 만들었고 그곳에서 임무를 수행할 지원자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인공화성시설은 내년 봄부터 가동합니다. 제한된 자원과 장비 고장, 지구와의 통신 지연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고 해결해 나가는지 알아보고요. 우주 유영, 로봇 작동, 운동, 작물 재배 등의 임무도 병행해야 합니다. 자, 자격 조건은 영어가 능통한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입니다. 30살에서 35살 사이고요. 담배를 피우지 않는 건강한 사람, 과학이나 기술, 공학, 수학 등 STEM 분야의 전공과 경험자를 우대합니다. 관련 분야 대학 과정을 마쳤거나 군장교 훈련을 마친 사람, 석사 학위가 있다면 최고 2년의 경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는 1000시간 이상의 비행 경력의 파일럿, 박사과정 이수자도 선발 기회가 있습니다. 나사의 인공화성 시뮬레이터 연구 참여 지원은 4월 2일까지고요. 보수는 심사 과정에서 논의한다고 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소식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복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가지고 전문대 또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하게 되었으니까요. 이러한 변화와 성장이 또 가장 큰 보람이고 기쁨입니다.
네, 북한에서 태어난 청소년 또 부모의 탈북 과정에서 태어난 청소년들을 위해서 문을 열었다는 특별한 학교에서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자세한 이야기 만나보십시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2월 22일 목요일이고요. 오후 2시 9분이 막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상 9도, 구름 많이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는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서쪽은 막다가 구름 많아집니다. 동쪽은 청진과 선봉, 삼전해서는 맑겠고 나머지 지역은 구름 많거나 흐립니다. 김책으로는 오전 한때 1에서 5cm 정도의 눈 예보가 있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는 영하 3도에서 영상 6도 사이입니다. 평양의 아침은 영하 4도에서 시작하고요. 신의주와 함흥이 영하 6도, 원산 영하 4도입니다. 청진 영하 8도, 중강의 아침 최저가 영하 16도, 해산은 영하 18도입니다. 낮에는 평양과 개성이 5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의주가 4도, 함흥이 3도, 원산과 청진은 낮 최고가 2도입니다. 중강의 낮 최고 3도, 해산은 영하 1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대체로 구름 많고 가끔 눈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1에서 3m, 먼바다 4m로 오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거나 흐리고요.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m, 먼바다는 1.5m로 오전에 물결 높겠습니다. 2월 23일 금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 즉각 철수하라는 자문 의견을 국제사법재판소가 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미국 정부가 주장했습니다. 인도에서 농산물 가격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했던 농부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세계에서 자녀 양육비가 가장 많이 드는 나라라는 중국 연구기관의 보고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네덜란드 헤이그로 가겠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ICJ에서 19일부터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의 그 적법성에 관한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데 21일 심리에서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의견을 냈군요.
네, 이날 심리에서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즉각 아무런 조건 없이 이스라엘이 철수해야 한다는 자문 의견을 ICJ가 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리처드 비셉 법률 고문 대행은 이 ICJ가 한쪽 당사자의 행위에만 초점을 맞춘 질문들에 대한 자문 의견을 통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을 해결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재판부에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라면 정확하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가자지구, 유르단강 서안, 그리고 동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1967년 이 제3차 중동전쟁에서 이들 세 지역을 점령했는데요. 팔레스타인은 장차 독립국가를 세울 때 이들 지역을 영토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네. 자,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 점령지는 팔레스타인 분쟁 해결에 있어서 아주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기본적으로 이들 지역을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걸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불법 침략 전쟁을 통해서 남의 땅을 점령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이들 지역에서 반드시 철수해야 한다는 게 국제사회의 기본 입장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ICJ의 심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 분쟁 때문에 개시가 된 겁니까?
아닙니다. 지난 2022년에 유엔 일반총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자문 의견을 내달라고 ICJ 측에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ICJ가 자문 의견을 낸다 해도 여기에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는데요. 다만 이 문제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진행 중인 분쟁에 관해서는 ICJ에서 별도로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이 집단 학살이라면서 지난해 이 문제를 ICJ에 제소했습니다. 이 ICJ는 먼저 이스라엘의 민간인 살상을 방지하고 가자 주민들의 인도적인 상황을 개선하라는 임시 조처를 내렸습니다.
네, 자 21일 심리에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옹호하면서 내세운 논리는 어떤 겁니까?
네, 미국 정부는 적절하게 쓰이지 않은 자문 의견이 이 팔레스타인 평화 노력을 좌초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셉 대행은 재판부에 이스라엘의 요르단강 서안 가자 지구에서의 철수를 향한 움직임이 이스라엘의 매우 실질적인 안보 요구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안보 요구를 고려하면 점령지에서 바로 철수하라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네, 비셉 대행은 지난 10월 7일의 사태가 이스라엘의 안보 요구를 우리 모두에게 환기했고 그런 요구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무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한쪽으로 쏠리는 것에 대한 위험을 경고하면서 이스라엘이 즉각 아무 조건 없이 철수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ICJ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번 심리에서 팔레스타인 측도 의견 내놓았습니까?
네, 팔레스타인 측은 이스라엘의 끝없는 군사 점령이 영토 점령 금지 규정과 팔레스타인인들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고 인종차별,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를 부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아파르트헤이트는 과거에 남아공에서 백인 정부가 흑인들을 오랫동안 차별하고 탄압했던 체제를 말합니다.
네. 자, 이스라엘을 집단 학살 혐의로 이 ICJ에 제소한 남아공, 남아공 정부도 이번 심리에 참가를 했습니까?
네, 부시 마돈셀라 네덜란드 주재 남아공 대사는 이날 20일 심리에서 이스라엘이 과거 자국에 존재했던 아파르트헤이트의 더 극단적인 형태를 연구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자 최근에 브라질 대통령이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지금의 가자지구 사태를 홀로코스트라고 비유를 했죠. 유대인 집단 학살에 비유해서 이스라엘 정부가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룰라 대통령을 만나서 이 발언에 대해서 언급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블링컨 장관이 21일 브라질에서 룰라 대통령을 만났는데요. 이 만남이 끝난 뒤에 한 국무부 고위 관리는 기자들에게 두 사람이 솔직한 대화를 나눴고 미국 정부가 룰라 대통령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걸 블링컨 장관이 분명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블링컨 장관의 계부가 이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인도로 가실까요? 최근 인도에서 정부의 농산물 가격 보장 요구하는 농민들의 시위가 재개됐는데 자, 이 과정에서 사망자가 나왔네요.
네, 21일 인도 펀잡 주재 카나우리에서 진행된 시위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20대 농민 한 명이 숨졌습니다.
네, 사인은 어떤 겁니까?
네, 영국 BBC 방송은 현지 병원 책임자를 인용해서 이 사망 원인이 머리 총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인은 부검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현지 경찰 당국은 시위대가 이 돌팔매, 곤봉, 몽둥이 등으로 경찰을 공격해서 12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위 지도부는 21일 사망자가 나오자 이틀 동안 이 가두 시위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자, 시위에 나선 농부들이 지금 인도 정부에 어떤 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네,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있었던 농민 시위 당시에 정부가 했던 약속을 지키라면서 다시 수도 뉴델리로 행진하는 시위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농민들은 추가로 정부의 연금과 부채 탕감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2020년에는 왜 농민들이 시위를 벌였던 겁니까?
네, 농산물 판매와 가격, 저장 관련 규정을 완화하려는 여러 법안에 말해서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기존의 규정은 식량 비축량을 늘리고 식량 부족을 막기 위해서 일부 필수 작물에 대한 최소 구매 가격을 설정해서 농민들을 급격한 가격 하락에서 보호했는데요. 이런 체제는 1960년대에 도입된 겁니다. 규정상으로는 최대 23개 작물에 적용되는데 인도 정부가 실제로는 쌀과 밀에만 적용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농민들을 보호했던 규정을 완화시키려는 법안이 나오게 되면서 이 시위가 시작된 거네요?
네. 시위가 수도 델리 근처에서 거의 1년 동안 계속되면서 사망자가 나오게 됐는데요. 결국 논란이 된 법안들은 모두 폐기됐습니다. 당시에 인도 정부는 시위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농부들의 유가족에게 보상하기로 했고요. 또 농산물 가격 보장 문제를 논의할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농민들의 주장은 정부가 그런 약속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네. 이번에 농민들은 추가로 이 가짜 씨앗이라든지 살충제, 비료를 파는 사람들을 모두 처벌하고 농촌 고용 보장 제도에 따른 근무 일수를 200일까지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시위대는 인도가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탈퇴하고 모든 무역협정을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시 농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지난주에 시위가 재개된 뒤에 처음으로 모디 총리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20일 사회연결망 서비스 X에 올린 글에서 정부는 농민들의 복지와 관련된 모든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농민들을 기업가와 수출업자들로 만들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인도의 모디 정부 총리는 이번 농민 시위를 가볍게 다룰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올해 총선이 있기 때문에 모디 정부가 이 규모가 큰 유권자 집단인 농민들을 어떻게든지 달래야 할 처지입니다.
지구촌을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중국의 자녀 양육비를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네요.
네, 중국의 저명한 싱크탱크인 위와 인구연구소가 21일 새로운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CNN 방송이 이 보고서 내용을 정리했는데요. 1인당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세계에서 자녀 양육비가 가장 비싼 나라는 한국으로 나타났고요. 중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한국의 그 자녀 양육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사실 이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죠.
네, 한국은 이 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세계에서 자녀 양육비가 가장 비싼 나라로 꼽혔습니다. 이 해당 연구소는 중국의 인구 동향, 출산, 자녀 양육 비용 등을 분석하기 위해서 다른 주요 나라들과 비교하고 있는데요.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18세까지 자녀 한 명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1인당 GDP의 7.79배입니다. 이 원화로 따지면 3억 6천만 원 이상. 미화로 27만 달러 이상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중국은 자녀를 키우는데 양육비가 어느 정도나 필요하답니까?
네, 중국은 18세까지 양육 비용이 약 74,800달러로 1인당 GDP 대비 6.3배로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자녀를 대학까지 보낸다고 하면 이 양육비는 94,500달러 정도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네. 자, 중국의 위와 연구소가 비교를 위해서 다른 나라의 자녀 양육비도 분석을 했다고 했는데 자, 어떤 나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네, 미국은 18세까지 들어가는 자녀 양육비가 1인당 GDP의 4.11배로 나타났고요. 인구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도 중국과 비교하면 적은 편입니다. 1인당 GDP 대비 18세까지 일본의 양육 비용은 4.26배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호주는 1인당 GDP의 2.08배, 프랑스는 2.24배에 그쳤습니다.
네. 이 자녀 양육비가 많이 든다는 건 그 나라의 여러 사회적 현상하고 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높은 자녀 양육비나 이 가사와 일의 병행이 어려운 점 등은 여성의 출산을 꺼리거나 결혼 자체를 원하지 않는 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는 곧 인구 감소로 직결되는데요. 보고서는 현재 중국 국민의 출산 의향은 거의 세계 최저 수준이라면서 중국의 현 인구 상황을 출생 인구의 붕괴라고 묘사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중국은 이제 세계 인구 대국이라는 자리를 인도에 넘겨주고 있죠?
네. 지난해로 인도는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이 됐습니다. 인구 통계학적인 위기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가진 중국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는데요. 이 보고서는 출산율의 감소가 경제 성장, 국민의 행복, 중국의 세계적인 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중국에서는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네, 수십 년 동안 유지했던 한 자녀 장착은 벌써 폐지했고요. 지금은 오히려 더 많은 자녀를 갖도록 장려하는 전국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재정적인 지원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사회적인 인식과 구조적 문제에 따른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보고서는 그 이유의 하나로 결혼한 여성에 대한 직장 내 부정적인 인식과 대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이 출산 휴가를 사용하면 다른 부서로 이동되거나 승진 기회를 놓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일부 여성은 자녀를 키우는 동안만 일을 그만두는데요.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 저자들은 현금 지원, 세금 혜택, 주택 보조금, 출산과 육아 휴직 등 양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신속한 국가 정책을 촉구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칸 아웃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부 출범 이후 실시했던 개방적인 이민 정책에서 돌아서서 국경 통제 강화를 위한 행정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하원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지출한 협상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처음으로 최고 인공지능 AI 책임자를 임명했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칸 아웃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경 정책에 변화를 주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AP통신과 CNN 방송 등 복수의 언론이 각각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인데요. 언론 보도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은 개방적인 이민 정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강경한 이민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가령 미국 망명을 신청할 사람들이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국경 밖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일명 멕시코 잔류 정책을 비롯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불법 이주민을 즉시 추방하도록 한 타이틀 42호 정책 등이 대표적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불법 이주자 추방 등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대부분 중단하는 등 국경 정책 노선을 바꿨습니다.
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개방적인 이민 정책에 또 비판이 많이 제기가 됐죠.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시행한 정책으로 불법 이주자들이 미국 국경으로 몰려들게 되면서 결국 국경 위기가 초래됐다는 비판입니다. 실제 통계도 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2021년 회계 연도에 월경하다 붙잡힌 불법 이주민 수는 약 173만 명이었습니다. 이후 2022 회계 연도에는 약 238만 명, 그리고 2023 회계 연도에는 약 248만 명의 불법 이주민이 국경에서 붙잡혔습니다.
네. 자, 정치권에서 그 국경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최근에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죠.
예, 미국 국경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안보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미 하원에서 통과된 겁니다. 공화당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이 남부국경에서 이민정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서 미국 남부국경에 불법 이주자가 급증하게 됐고 이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봤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요. 지난 13일 두 차례 표결 끝에 마요르카스 장관 탄핵소추안을 찬성 214표 대 반대 213표 3표, 1표 차이로 통과시켰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불법 이주민 문제가 비단 이 남북 국경에서만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텍사스주는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가장 많은 불법 이주민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이 불법 이주민들을 뉴욕이나 시카고 등 민주당이 주도하는 대도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도시들은 급격히 늘어나는 불법 이주민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가령 뉴욕시에서는 2022년 이후 10만 명 이상의 불법 이주민이 몰려들었고 뉴욕시는 이들에게 쉼터 등을 제공하는 데 드는 예산이 오는 2025 회계 연도까지 120억 달러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 국경 통제를 어떻게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네, CNN 방송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민법과 관련해 이민국적법의 212F 조항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이 조항은 미국의 이익에 해를 가할 수 있을 경우라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이 이민자 등의 입국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 이민자들의 입국을 제한하겠다는 건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경한 이민 정책을 펴면서 자주 이용했던 조항입니다.
네. 자, 바이든 행정부가 국경 통제 강화를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 다른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바이든 대통령이 국경을 넘어온 불법 이주만 수가 특정 수치에 도달할 경우 망명 허용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더해 망명 신청을 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하고 강화된 망명 신청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이주민을 신속히 추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방안이 실제로 옮겨진다면 실행에 옮겨진다면 이건 언제쯤 될까요?
네, 폴리티코는 아직 어떤 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매체는 소식통을 인용해 다음 달 7일에 있을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앞두고 이르면 다음 주에 정책 발표가 나올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행정부는 당초에 이 행정명령 등 정부의 단독 조처가 아니라 의회와 협력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원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등에 대한 지원과 함께 국경정책을 포함한 안보 지원안이 의회에서 논의됐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내 강경파 의원들이 이에 반대해 결국 국경정책에 제외한 부분만 별도로 상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 협력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앞서 언급한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백악관은 여전히 의회와의 협력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예, 안젤로 에르난데스 백악관 대변인은 행정 조치가 아무리 공격적이라도 하더라도 이는 의회가 제공할 수 있는 중대한 정책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을 수 없다면서 공화당이 이를 거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르난데스 대변인은 또 정부가 그동안 수개월 동안 선의를 가지고 협상에 나선 것은 의회가 중대한 정치개혁을 만들 수 있고 국경 강화와 이민체제 정비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며 의회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국경 통제 강화를 검토하는 것, 이게 그 대선을 앞둔 움직임이다, 이런 지적도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11월에 있을 대선에서는 여러 주요 사안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국경정책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국경정책이 그런데 또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에서 가장 낮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지난달 CBS 뉴스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경 위기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대응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거의 70%에 육박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이번에는 연방의회로 갑니다. 아,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정부 예산에 지출한 협상과 관련해서 목소리를 냈군요.
네,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21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출안 협상을 중단하고 임시 지출안을 계속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지출안 협상에 관해서도 민주당과의 논의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어느 의원들이 이렇게 서한을 보낸 겁니까?
네, 공화당 내 강경파 의원들의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에 소속된 28명의 의원입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임시 지출안 만료 기한이 빠르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출안 협상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표결에 붙여지기 바로 직전 우리가 두려워하는 옴니버스 지출안이 공개될 것으로 본다고 이들은 주장했습니다.
네. 자,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서한에서 어떤 주장을 했는지 자세히 볼까요?
네,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예산은 총 12개의 세출법안으로 나눠지는데요. 의회가 12개의 세출법안으로 이루어진 지출안을 통과시켜야 정식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됩니다. 통상 이를 따로따로 처리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서 처리하는데 이를 옴니버스 지출안이라고 합니다.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국경 강화와 국방부의 낙태 지원 정책 변경 등을 요구하면서 지출안 일괄 처리가 아닌 개별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존슨 의장이 민주당과 협상을 통해서 일괄 처리에 나설 수도 있다면서 이를 경계하고 나선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지금은 제대로 된 지출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미국 정부가 임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의회는 현재 추가로 연장된 임시 지출안을 통해서 정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시 지출안은 만료 기한이 있는데요. 현재 임시 지출안은 보훈과 교통, 농업, 에너지 등과 관련 부처 예산은 다음 달 1일까지, 국방과 국무 등과 관련한 부처 예산은 다음 달 8일까지를 마감 기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보면 공화당의 강경파 의원들은 지금 본 지출안 협상을 할 게 아니라 임시 지출안으로 계속해서 정부를 운영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자, 왜 그렇습니까?
예, 지난해 이뤄진 부채한도 상향협상과 관련해 나온 내용입니다.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케빈 메카시 당시 하원의장과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이는 2023 재정책임법인데요. 자, 이 법은 의회가 4월 30일까지 지출법안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할 경우 예산을 전년 대비 1% 삭감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회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작된 2024 회계연도에 임시지출안으로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강경파 의원들은 4월 30일까지 계속 임시지출안으로 정부를 운영해서 결국에 예산의 1%를 삭감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이런 주장 받아들일까요?
존슨 의장은 로이터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1월 이후 지출안 협상과 관련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가져오고 있다면서 협상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은 임시지출안 운영과 관련한 강경파 의원들의 요구가 존슨 의장과 공화당 지도부의 입장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의 움직임이 존슨 하원의장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미국의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는 지출안 협상과 관련해 존슨 의장이 민주당과 타협할 경우 하원의장 자리를 잃게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케빈 메카시 전임 의장은 지난해 임시지출안과 관련해서 민주당과 협력했던 이후로 강경파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결국 해임됨도 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오늘 마지막 소식은요. 인공지능 AI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인공지능 책임자를 임명했군요.
네, 법무부는 22일 최고 과학기술 고문 겸 최고 AI 책임자로 조너선 메이어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법무부에서 인공지능에 초점을 맞춘 공직자가 임명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자, 법무부 장관이 이번 조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메릭갈랜드 법무장관은 22일 성명에서 법무부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진화하는 과학기술 발전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갈랜드 장관은 메이어 교수의 전문 지식은 새로운 기술이 제시하는 도전과 기회 모두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매우 귀중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조너선 메이어 교수 어떤 사람입니까?
네, 미 동부 아이비리그 명문대학인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과 공공국제정책대학원의 조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메이어 교수의 연구 분야는 형사 절차와 국가안보 및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둔 기술과 정책, 법률을 망라하는데요. 메이어 교수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동대학 로스쿨에서 박사 JD 학위를 받았습니다. 또 메이어 교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연방 상원이었던 시절 그녀의 기술 고문을 지냈고요. 연방 통신위원회 FCC에서도 일했었습니다. 네.
자, 미국 최고의 AI 인공지능 책임자로서 이 메이어 교수가 법무부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네, 메이어 교수는 법무부의 수사와 형사기소에 AI를 분별있게 통합하는 법 등 신흥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지도부에 조언하게 됩니다. 또 메이어 교수는 법무부가 전문성을 갖추고 향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인재 채용에도 조언하는 등 기술 역량 구축 노력을 주도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런데 그동안 법무부가 이미 그 AI 기술을 이런 조사에 활용을 해왔다고요?
네, 리사 모나코 법무부 부장관은 지난주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한 연설에서 법무부가 이미 여러 조사 그리고 수사에서 AI를 사용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오피오이드와 기타 불법 약물의 출처를 조작하거나 미 연방수사국 FBI에 보고된 제보를 분석하는 작업, 또 2021년 1월 6일 미 의사당 난입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를 정리하는 작업 등에 AI가 쓰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지난 2001년에 일어난 9.11 테러 과정에서 테러 분자들은 공항 검색을 그대로 통과해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공항 검색이 허술했던 겁니다. 미국은 이에 대한 반성으로 국토안보부 산하 교통안전청을 신설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 여섯 번째 순서로 교통안전청의 역할과 조직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The signing of the Aviation and Transportation Security Act, or ATSA, created TSA and revolutionized screening checkpoints at airports. Tens of thousands of screeners.
미국 교통안전청 TSA는 2001년 11월 19일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항공교통보안법 ATSA에 따라 신설됐습니다. TSA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들 임무를 사람들과 상업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교통체제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관보는 TSA가 위험 기반 전략을 동원해 항공과 철도, 고속도로, 파이프라인 부문의 이해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이나 정보기관의 협력자들과 함께 국가교통체제를 보호한다고 설명합니다.
An attorney for the pilot says the TSA is looking into whether any sensitive information was revealed when several videos were posted on YouTube that show security procedures for airport workers.
TSA의 주요 부서는 기능별로 부서 지원, 운영 지원, 보안 운영, 그리고 사법 연방 항공 보안관 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서 지원은 물자와 서비스 조달, 획득 프로그램 관리, TSA 소유 자산의 관리와 보안 등 TSA 임무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와 능력을 제공합니다. 운영 지원은 TSA 임무 수행을 위한 해결 방안이나 과정을 제공합니다. 다음 보안 운영은 국가 교통체제의 보안을 책임지며 여기에는 매일 약 440개 공항에서 수백만 명에 달하는 여행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검색 장소의 운영과 수화물 검사 업무, 280개 이상의 국제공항에 대한 감독, 화물이나 여객철도, 대중교통, 그리고 파이프라인을 포괄하는 지상 운영망에 대한 감독 등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법 연방 항공보안관 서비스는 전 세계에서 미국 항공기에 항공보안관을 배치하고 공항과 여타 교통체제에서 보호와 대응 탐지 그리고 평가 활동을 수행합니다. 미국 의회조사국 CRS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으로 TSA 내 민간 직원의 수는 약 6만 1,000명이었습니다. 또 같은 자료에 따르면 2022 회계년도 TSA에 승인된 전체 예산은 64억 6천만 달러였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교통안전청 TSA의 역할과 조직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8년 전 단 한 명의 탈북 청소년을 위해서 문을 열었다는 어느 학교가 어느덧 50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한 남북사랑학교로 성장했습니다. 올해는 자매결연을 맺은 기쁨의 학교와 공동 졸업식도 했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오늘은 남북사랑학교 제7회 졸업식 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이곳 졸업식이 축하 마당인데요. 은설비 탈북 연주자신데 여러분 박수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남북사랑학교 졸업식을 축하하기 위해 탈북민 아코디언 연주자 윤설미 씨가 축하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사랑학교와 기쁨의 학교가 함께 마련한 졸업식이었는데요. 모두 6명의 졸업생이 배출됐습니다. 그리고 남북사랑학교의 심양섭 교장은 올해 졸업생들의 특징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올해 특징은 북한 출신보다 제3국 출신 학생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코로나 이후로 북한에서는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학교 학생들 중에 북한 출신은 점점 없어지고 제3국 출신 학생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졸업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90%가 제3국 출신입니다. 기쁘고요. 그러면서도 또 아쉽기도 하죠. 이제 가까이서 자주 못 보게 되니까요. 그중에서도 우리 제3국 출신 학생은 6년을 다녔습니다. 우리 학교에. 제3국 출신 제1호 학생으로서, 즉 엄마만 북한이고 아버지는 제3국 출신인 그런 1호 학생이 오늘 졸업합니다. 그래서 꼭 아들같이 느껴지는 그런 학생인데, 오늘 이제 졸업해서 충남 천안에 있는 기숙사가 있는 대학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자주 못 보게 돼서 아쉽기도 합니다.
남북사랑학교는 탈북 청소년들의 학업 공백을 메워주고 또 이들의 진학과 취업을 돕고 있는데요. 이 교육과정을 통해 성장하는 학생들, 또 자신이 바라는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볼 때면 더욱 뿌듯하다고 합니다.
한국어를 전혀 못하던 아이들이 한국어를 또 잘하게 되고, 초졸 학력도 없던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가지고 전문대 또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하게 되었으니까요. 이러한 변화와 성장이 또 가장 큰 보람이고 기쁨입니다. 이제 어떤 아이는 초등학교 검정고시를 2번 봐서, 중학교 검정고시를 3번 봐서 합격하고, 고등학교 검정고시는 5번 봐서 합격하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장을 쥐었다는 것, 그래서 대학으로 진학을 할 수 있다는 것, 있게 되었다는 것, 뿌듯합니다.
벌써 7번째 졸업생을 배출하는 심양섭 교장은 대학교에서의 학업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요.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자기 꿈을 향해 더 정진하길 바랬습니다.
대학교가 들어가긴 쉽지만 나오기가 어려워요. 공부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제3국 출신들은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서 어렵고요. 또 제3국 출신도 그렇고 북한 출신도 그렇고 영어 실력이나 컴퓨터 실력, 대학 공부에 꼭 필요한 실력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밤새워 공부해야 따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공부에 전념해서 대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주기를 바랍니다.
졸업식 시간이 다가오자 졸업생과 교사들 모두 분주히 움직입니다. 졸업생들은 졸업가운과 학사모를 쓰며 다시 한번 옷매무새를 가다듬고요. 교사들도 졸업식 현장을 확인하면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특히나 남북사랑학교의 진학진로 부장인 양재모 교사는 담임교사로 그 소감이 더욱 남다르기도 했는데요.
제가 이제 고등교사 담임이었는데 그 4명의 학생들이 정말 뭐 북한에서 온 학생이 한 명이고 또 2명은 중국에서 왔고 또 한 명은 한국 학생인데 그 학생들이 그런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참 감사하게도 자기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학교, 학과에 지나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담임교사고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이 앞으로 잘 되기를 기본적으로 바라는데 아무래도 이제 북한 출신이고 또 중국 출신 학생들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 출신 학생 한 명은 좀 기초수급자로 또 생계비도 어렵고 등록금이 어려웠었는데 혹시 몰라서 제가 한국장학재단에 그 장학금 신청을 했거든요. 뜻밖의 감사하게도 장학재단에서 등록금 전액 면제가 돼가지고 또 등록금은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고등이반 졸업학생들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의 첫 발짝을 내디디게 돼서 정말 기뻐요. 대학에 가서도 그 어려움들을 하나씩 하나씩 헤쳐나가면서 꿈을 잘 이루길 바랍니다. 제가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졸업생을 축하하기 위해 한달음에 달려온 체육 강사도 있었는데요. 기쁨의 학교에서 체육 실기를 가르친 류영만 씨입니다.
기쁨의 학교 처음에 제가 부임을 했고 같이 수업을 했던 친구들이 오늘 졸업을 하게 돼서 특별히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끼던 학생들이 있어서 이 친구들을 그냥 보내기가 너무 아쉬운 마음도 일단 크고요. 또 어쨌든 이 과정을 잘 마치고 대학생이 된 거는 너무 또 축하하는 마음이 들고 되게 좀 복잡미묘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을 텐데도 잘 마친 건 너무 수고했다고 얘기해주고 싶고요. 졸업은 또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대학교 가서도 또 이런 학업이나 사람들과 만나는 여러 관계에서 또 어려움이 있을 텐데 여기 과정을 잘 맞춰냈던 것처럼 그 경험을 잘 살려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멋지게 성장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국에 정착한 지 10년 차라는 탈북 아코디언 연주자 윤설미 씨는 축하 연주와 함께 진심으로 이들을 축하해주고 또 응원해주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했는데요. 자신이 개발한 해세디언이라는 악기로 이 졸업식 현장을 더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잖아요. 제 딸도 올해 졸업했어요. 중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고등학교를 가는데 저희 탈북민 또 자녀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식 같은 생각이죠. 네, 오늘은 제가 5년에 거쳐서 개발한 해세디온이라는 악기가 있습니다. 악기가 아코디언처럼 생겼는데 전자로 마이크와 비트와 모든 걸 장착한 악기예요. 이 악기로 연주를 하면서 대한민국에 아무것도 없이 와도 이런 악기를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아코디언을 아예 안 가지고 왔습니다. 새로운 악기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도 하고 또 마라나타도 하고 또 아리랑도 있고 중간에 애국가도 들어가고 해서 제가 만든 악기로 제가 편곡한 걸 가져다 제가 노래 부르는 축하를 해주는 오늘 그런 온전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이날 오랜 시간 남북사랑학교를 다닌 한 학생이 졸업을 했는데요. 중국에서 태어난 제3국 출신 학생이고요. 지난 2017년 9월부터 이곳을 다녔는데 그 정착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김재환 졸업생입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 검정고시로 보고 이제 대학에 들어갔어요, 이번에. 다른 나라에 와서 다른 언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처음에 너무 무섭고 해서 그냥 엄마만 따라가기만 했고 너무 어려웠어요. 와, 많이 울고 자포자기도 많이 했던 것 같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미 왔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가는 거는 불가능하고 가족이랑 같이 살아야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국어를 열심히 하고 대학에 가야지 라는 목표를 가지고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전공을 선택했을까요?
호서대학교 한국언어문화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에 있는 저 같은 이제 아이들이 되게 꽤 많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노하우, 한국어 배웠을 때 힘들었던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 뭔가 기대도 될 수 있고 저도 그게 너무 필요했거든요. 나를 공감해 준 사람, 나를 알아준 사람, 나의 고민들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필요했었어요. 사실 그래서 멘토라든지 이제 선생님들이 계시면 저는 되게 의지가 되고 좋을 것 같아서 한국언어문화학과를 선택하고 이제 한국어 강사나 국어 선생님이나 이런 앞으로의 저의 진로를 이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졸업생 가운데 졸업식을 앞두고 밤잠을 설친 분도 있었습니다. 2019년에 탈북한 문나희 씨입니다.
솔직히 저는 꿈 같거든요. 제가 나이가 저는 39인데 40 이렇게 됐는데 진짜 북한에서 같았으면 졸업증을 친다? 뭐 진짜 대학을 갈 수 있다? 상상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 나이에.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게 정말 나 같은 사람을 보고 시간여행자라고 할 수 있겠다. 제가 지금 거꾸로 가서 학교를 지금 졸업하고 저한테 당당히 선생님도 있고 제가 얼마나 격동해서 밤에 잠이 안 온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 문나희 씨는 다가올 대학 생활이 설렌다고 말했고요. 상담사가 되기 위해 그 누구보다 노력할 자신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총신대학교 들어갔고요. 중독재활상담학과에 들어갔어요. 기쁘기는 한데 제가 많이 실력이 안 되거든요. 영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하는 부분은 솔직히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손이 많이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아이도 키우다 보니까 집안 살림도 해야 되고 근데 마음만은 그렇게 10대째처럼 막 달리고 싶은 마음은 있고 노력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제가 좀 공부해가지고 마음으로 아픈 사람들 상담해 줄 수 있는 좋은 상담사가 되고 싶어요.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각자 스스로 재살 길을 찾는다, 각자 도생을 영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how's life treating you?
I'm just trying to navigate through the chaos.
Chaos?
Well, work's been crazy, and I feel like everyone is just out for themselves these days.
Yeah, it's every man for himself out there. What's going on at work?
You know, no one really cares about teamwork anymore.
That's rough. But isn't teamwork essential for success?
You'd think so, but lately it feels like everyone's just focused on their own interests. It's survival of the fittest. Everyone is so wrapped up in their own problems and ambitions. I guess in the end, it's every man for himself. You have to look out for your own interests because no one else will.
아니, 사람들이 모두 자신들 개인만 챙긴다고 말해서 제가 밖에는 각자 도생의 세계라는 말을 했습니다.
It's every man for himself out there. It's every man for himself.
사람은 모두 자기 자신의 일만 생각합니다. 각자 스스로 살 길을 찾는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각자 제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한다.
It's every man for himself.
좌한도 결국엔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I guess in the end, it's every man for himself. You have to look out for your own interests because no one else will. You have to look out for your own interests.
당신 자신의 이익은 자기 스스로
look out for.
Look out for 보살펴야 한다.
Because no one else will.
왜냐면 아무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It's every man for himself.
비슷한 표현으로
out for themselves. I feel like everyone is just out for themselves these days.
요즘에는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I feel like everyone is just out for themselves these days. It looks like nobody is really concerned about others. They're all about themselves. Each person is primarily concerned with their own well-being. People are predominantly self-centered.
대화에서 또 다른 비슷한 표현 나왔습니다.
It feels like everyone's just focused on their own interests.
모든 사람이 단지 자기 자신의 이익에만 초점을 두는 것 같아요.
Interests.
흥미, 이자라는 뜻도 있고 이익, 이해관계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conflict of interest.
Conflict of interest 하면 이해관계 충돌, 이해관계 상충이라는 뜻입니다.
People are solely focused on their own interests.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이익에만 집중합니다. 각자 도생, 이렇게도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Each individual is responsible for their own well-being. It's a solo journey. Everyone is on their own. It's every man and woman for themselves. Each one of us has to look out for ourselves. It's every individual out for themselves. Everyone is in a position where they must take care of themselves. It's every man for himself.
각자 스스로 제살길을 찾는다.
It's every man for himself.
잘 표현 기억하시면서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How's life treating you?
I'm just trying to navigate through the chaos.
Chaos?
Well, work's been crazy, and I feel like everyone is just out for themselves these days.
Yeah, it's every man for himself out there. What's going on at work?
No one really cares about teamwork anymore.
That's rough. But isn't teamwork essential for success?
You'd think so, but lately, it feels like everyone's just focused on their own interests. It's survival of the fittest. Everyone is so wrapped up in their own problems and ambitions. I guess in the end, it's every man for himself. You have to look out for your own interests because no one else will.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It's every man for himself.
각자 스스로 제살길을 찾는다.
Every man for himself.
각자 도생 영어로 표현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